지적 온도계,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냉랭한지, 아니면 영 안에서 뜨겁게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 속일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때는 마음이 참 냉랭해요.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어쨌든 돌이키면서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참 이게 늘 하나님 앞에서 제가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참, 영적으로 이렇게 한참 좋다가도, 이게 사람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의 한마디 말 때문에, 또는 어떤 한 가지 그 사건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식어버릴 때들이 있습니다. 특히 설교자는 그런 게참 곤란해요. 설교할 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담에 따라서 양들에게 성도들에게 어쨌든 좋은 꼴을 이렇게 정말 먹여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냉랭할 때 그때보다 참 여기 앞에 나와서 이좀 말씀을 외쳐야 되는 그 곤란함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도 똑같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성령님, 제가 기도할 때좀 냉랭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세요. 그리고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는 독립심리학의 어떤 그 가르침에 따라서 자매들은 대표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매들끼리 모였을 땐 당연히 자매들 중에서 몇몇 사람 기도할 수 있는데, 성인 형제와 자매들이 모였을 때는, 그럴 때는 그 리더십 문제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대표로 기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과 이영 안에서 하는 그 신음으로 함께 이거를 힘을 북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 일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기도 노동입니다. 이게 1, 2분이 아니고 한 10분 이렇게 넘어가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턱걸이도 한두 번할땐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한 10번 이상 넘어가면 이게 대단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그게 노동이에요. 우리 사랑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사랑의 수고, 사랑의 노동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노동이고 일종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뭡니까?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건 저렇게 기도하건 좀 냉랭한 대로 기도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였을 때에는, 그랬을 때에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표로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힘있게 기도할 수 있게, 주님, 영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저 형제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셔야 되고, 어느 순간에 아멘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아멘이 안 나오면 그럼 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이팍 풀어져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형제는 지금 대표로 기도할 때 상당히 중요한 영적 포인트를 지금 짚고 있는데,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넋을 놓고 있게 되면, 그럼 이게 교회가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건 건물을 번듯하게 세운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 안에서 지금 서로의 불씨들을 세워나가는 거, 불씨들을 살려나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교회처럼 막 박수치고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리 안에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명히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이 깨어있는 각성과 이게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전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목양자가 혼들의 파수꾼으로서 제가 제일 최전선에서 나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함께 지금 전선에 투입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복된 소망침례교회는 우리 형제님들이 다 신실하시고 해서 기도하실 때 서로를 세우고 하는 것들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 감사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넋놓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판소리를 할 때도 얼쑤 하고 장단을 놓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힘을. 우리가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 형제가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도 힘을 실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면서 한 마음이 좀 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여러분 성도님들 안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저한테도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김상희 자매님이 지금 어머님이 그렇게 이제 일이 있으셔서 내려가는데 아마 경황이 없어서 저한테는 아마 말씀을 이제 전하지 못했을 수가 있고, 또한 가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관계가 형성이 안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목회자로 오긴 했지만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가 몇 주째예요? 세 주째 되는 거예요. 세 주째고 이러기 때문에 한 6개월 된것 같은데 세 주째래요. 우리 안에 아직 관계가 형성이 안된 거거든요. 여러분, 목회자와 지체들 간의 관계는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좀 연인 같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그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목회자에 대한 그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러면 그 마음이 냉랭해지면서 일단은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일단은 그 설교자가 저렇게 막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그 마음이 딱 닫혀가지고 에이 하는 마음 있잖아요. 에이 하는 마음 있잖아요. 왜? 그러면서 마음이 딱 닫혀가지고는 이렇게 얼굴은 목회자를 보고 있지만 실제 마음은 반대를 보고 이렇게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건 참 좋지가 않아요. 그것은 목회자를 위해서도 좋지가 않고, 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좋지가 않고, 그 지체 한 사람을 위해서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항상 기존 일반 그 교파교회처럼 뭐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받으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서로가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관계가. 그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좀 저에게 먼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시고, 그래야 제가 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케이. 오늘 좀 이런저런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서로가 이제 잘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잔소리가 아무래도 좀 많겠죠.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원래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눈빛만 봐도 이제 다알 때는 그때는 잔소리가 사실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죠? 예. 오케이. 자,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46편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아멘. 장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사로잡아 복종시키고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여러 가지 저희가 문제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귀가 저희들을 속여서 그러한 문제들이 더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그 마귀의 모든 간계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주님, 저희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가 되면서 영 안에서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주님으로 인해서만 기뻐하고자 하는 그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꼴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들로만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보장되지 않은 내일의 행복,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장되지 않은 내일. 그런데 그것이 행복하다. 제가 그런 요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가 다 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던 사회에서는 사실 미래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어요. 그렇잖아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아, 여름쯤에는 잘 자라겠구나. 김을 매주고 이렇게 비가 오고 하면서 잘 자라겠구나. 아, 가을쯤에는 곡식을 우리가 타작할 수 있겠구나. 수확해서 타작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겨울은, 또 조금 쉬는 기간들이 있겠구나. 뭐 이렇게 해서, 아, 그런 것들이 1년, 2년 지나면서 매해 사실 다른 특별한 큰 변화가 없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위 산업화 시대, 뭐 정보화 시대, 또는 뭐 포스트 모던 시대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또 뭐 지구촌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 또 많은 분들이 믿기로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 임하시기 바로 직전 세대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게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그냥 일자로 이렇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하다가 갑자기 이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해가는, 모든 수치가 다 그렇게 변해가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늘어나는 양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도 그렇고 또 사람이 타락해가는 속도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IMF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제 가장들은 참 이게 더 다른 때보다, 그 어느 때보다 참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됐는데, 그 미래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더 필사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이 안정된 삶의 출발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직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직장이 안정돼야, 그래야 삶 자체가 안정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2012년 한국직업사전이라는 것을 펴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나라 직업수가 한 9,290개 된답니다. 직업명을 기준으로 하면은 16,555개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여러분들 다 짐작하시겠지만,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교사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우리 중에도 이제 교사가 있으시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선호하는 직업의 1위, 고등학생들한테는 1위예요. 그게 이제 교사인데, 근데 직업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또 교사가 그렇게 스스로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해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만족도 조사에서는 90위를 했다 그래요. 다들 일단 들어가고는 싶어 하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힘든 일들이 이제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우리가 어릴 때 자라던 것과는 상상할 수 없게 자꾸 이제 급속하게 변해가고 이러니까 아주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람들은 그 안정됐다는 이유 때문에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또 공무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안정된 미래, 그 미래에 대한 보장, 그 불확실성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정된 직장도 좋지만 아예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들 하죠, 우리가. 그런 심리를 우리가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이 점이죠, 점. 한국 사람들, 뭐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하지만 한국 사람들도 이 전보는 데서는 또 빠지지를 않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는 대구 이런 데는 뭐한집 건너 한 집이 점집이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참 대대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헛된 전통이 아주 상당히 강한 그런 민족이죠.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그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 대기업의 사장님 이런 분들도 이제 점집에 많이 간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믿음의 본질, 믿음이 뭐냐 할때 믿음의 본질은 그 불확실성 자체를 불안해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확실하면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제목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장되지 않은 내일의 행복,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그 보장되지 않은 내일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훗날 상속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형들의 시기 때문에 그 미디안 족속 상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갈 때그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집트의 라암셋을 출발할 때 내일 광야에서 어디에서 텐트를 쳐야 할지를 모른 채 떠난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한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갈 때 내일 당장 그 목숨이 여전히 붙어 있을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손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와 블레셋 지방을 떠돌 때그 역시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 유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세번 몽둥이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을 당하고 여행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자기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지치고 괴로워하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을 때 내일의 삶이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장되지 않은 그 내일 때문에 불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 믿음에 속한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주님을 신뢰하고 때를 기다렸을 때온 이집트의 실제적인 통치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가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고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겨서 그래서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버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 순간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하늘의 빵 만나가 매일 아침 어김없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덮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대하실 때 마치 자기 친구를 대하듯 얼굴을 마주 대하고 모세를 대하셨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가 섬기는 하늘의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가 포로로 잡혀간 땅 바벨론의 모든 석학들보다 지혜와 명철에 있어서 10배나 낮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온 지방의 치리자와 총독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처럼 이 조그만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다니엘이 살고 있을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자신이 받은 당대 최고의 교육과 좋은 혈통과 사회적 기득권을 이용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안정된 생활과 보장된 내일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헬라인으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두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당대에 그야말로 석학이에요. 얼마든지 그 사람이 만약에 사회에서 일을 했다면, 교수가 됐다면, 1년에 SCI 논문을 몇 편이라도 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택했을 때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셋째 하늘을 맛보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가 주님을 힘입어서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자기 하나님을 힘입어서 담을 뛰어넘었을 때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이 구절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자기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그의 상을 차리시고 기름으로 그의 머리에 부으셔서 그 잔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보장되지 않은 내일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않으시고 바로 앞에 것만 보여주십니다. 40년 먹을 만나를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 먹을 만나는 그날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40년 여정을 미리 둘러보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속성으로 광야에 그 어디로 가야 될지를 속성으로 사사사사 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비게이션에 보면은, 그 뭐라 그러죠? 그 기능이? 미리 주행인가요? 그 기능이 있잖아요. 목적지를 딱 쳐가지고 미리 주행 그 버튼을 딱 누르면은 내비게이션이 먼저 쭉쭉쭉쭉 가보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렇게 다니지 않았어요.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등불이 뭡니까? 여러분이 밤에 캄캄한 시골길을 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밤에 캄캄한, 정말 주위가 잘안 보이는 캄캄한 길을 갈 때, 낮 같으면은 여기서부터 내가 갈 저쪽이 이렇게 보이면서 어느 정도 짐작이 되지만, 밤길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만 보여요. 지금 뭐 후레쉬가 있어서 후레쉬를 이용하더라도 뭐 멀리 나가진 않죠. 근데 옛날에 지금 성경 말씀을 이걸 비유할 때, 내 발의 등이다 그랬습니다. 호롱불 아시잖아요. 호롱불 들고 이렇게 가면 어떻습니까? 바로 발 앞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발 앞에 있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물론, 최종 목적지인 저 앞에 반짝반짝하는 빛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매 순간순간은 어떻습니까? 바로 한 발짝 앞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의심했죠. 그래서 나중에 도마 앞에서도 나타나셨을 때 주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직접 모세처럼 대면해 보지도 않았고, 그렇죠? 다니엘처럼 자기가 용광로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옆에서 도와주시지도 않았고, 그세 친구들처럼 사자굴에 빠졌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경험도 우리는 못합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기적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 사람의 여정 앞에 많은 그 핍박과 환난을 예비해 놓은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환난을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낄 때 대부분은 다 그냥 인생사가 이제 겪는 평범한 정도의 그러한 역경들을 거쳐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특별히 대단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역경들을 또그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그랬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대단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고난, 환난을 그 앞에 예비해 놓고 계신데 만약에 그걸 한꺼번에 다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그냥 심장마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길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더큰 은혜와 권능으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면서 내 발의 등이요. 그렇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사병으로서 받는 그러한 훈련보다 장교로서 받는 훈련이 훨씬 더 종류가 많고, 그리고 고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고된 훈련이 그 사람에게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그런 더 많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그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물리학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차지하는 그 위치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산주의자입니까? 만민 평등하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차등을 둬서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생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괜찮아요.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인간이 있고, 또 영적인 존재들, 그 영적 존재들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차등을 두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이 사람들에게 차등을 안 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이,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하나님께서 차등을 안 두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옥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분명히 차등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 젊은 시절에 우리가 갇혀 있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더 힘들게 복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차등이 있어요. 천국에도 차등이 있을 것이고 지옥에도 차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아무도 그 앞에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따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100% 정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차등을 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 세상에 살때 보다 많은 환난을 예비하고 계신 사람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앞길에 대해서 한순간에 한눈에 그걸 모든 걸다 보게 된다면 얼마나 낙담이 되면서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면서 그 발앞의 등불처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내일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험인 것입니다. 내 머리로 계산해 보았을 때 보장된 미래, 이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기초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안정된 직장에 들어갔다고 좋아할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때문에 낙담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너무 주저앉아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장차 어떻게 될지를 불안해하면서 오늘을 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지니 이는 내일이 자기 일을 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기 때문입니다. 예. 잠깐 눈을 감으시고 제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좀 초청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좀 하나님께로 내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 앞에 걸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불안정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보장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기 바로 직전까지는 세상의 모든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가 청룡열차죠. 빠른 속도로 솟아오르고 또 휘돌아서 질주하지만 그 바퀴가 레일에 단단히 걸려서 탈선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인생은 아슬아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의 레일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새파랗게 겁에 질려서 적국으로 끌려갔을 그 어린 다니엘의 그 인생을 붙들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붙들고 계십니다. 엄마 아빠에 대한 그 그리움과 그 형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한없이 울면서 미디안 족속 상인들에게 팔려갔을 그 어린 요셉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갈대로 엮은 그 허술한 궤 안에 눕혀져서 죽음의 강 나일에 버려진 그 젖먹이 아기 모세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사람이 만든 롤러코스터는 아무리 완벽하게 만든다 해도 가끔 사고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롤러코스터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과 그 앞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아멘.